사도행전 10장 1절부터 8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 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네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네가 지금 사람들을 욕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욕바로 보내니라. 아멘.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고넬료가 주님 말씀을 들은 뒤에 어떻게 순종했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어제 우리가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시고 고넬료에게 네가 구제하고 기도한 것을 내가 기억한다 하시면서 베드로를 불러오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불러온다는 것이 단순히 주어진 명령일 뿐만 아니라 이 여지껏 고넬료가 신앙생활한 것에 대한 일종의 보사 혹은 상급이기도 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고넬료는 어떻게 행동을 했는가 그 내용을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고넬료를 찾아오신 것에 대해서 고넬료는 어떻게 반응했는가. 사실 고넬료가 했던 행동은 시기를 기준으로 보면 세 가지 시기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 보는 7절, 8절입니다. 주님 말씀을 들었던 즉각 보였던 반응이고요. 두 번째는 베드로를 이제 데려오기 위해 사람을 보냈는데 베드로를 기다리는 동안 어떻게 했는가. 세 번째는 베드로를 만난 다음에는 어떻게 했는가. 이렇게 셋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시기의 행동 모두가 다 정말 흠잡을 데가 없이 아름답고 온전한 순종의 행동을 했는데 이 뒷부분 내용들은 이제 나중에 다시 볼 것이고 오늘은 말씀을 들은 즉각 보였던 행동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본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 본문에 아무런 기록이 없지만 고넬료가 말씀을 드린 뒤에 즉각 보였던 첫 번째 행동은 아무런 불평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게 기록이 없으니까 우리가 생각하거나 묵상할 여지가 없을 수도 있는데 사실은 어찌 보면 이게 제일 중요한 행동이 아닌가 싶어요. 주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말씀하신 게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간적인 측면에서 생각하면 세상적인 측면에서 생각하면 고넬료를 흑족하게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가 듣기에도 도대체 이게 과연 보답이 맞나? 이런 생각이 드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럼 우리는 대체로 어떻게 하느냐면 즉각 주님 앞에 불만을 제기하거나 되묻죠. 확인을 하려고 한다고. 근데 고넬료는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사실 주님 이게 응답이 맞습니까? 주님 이것이 보답이 맞습니까? 질문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여러분 아나니아도 예수님께서 사울을 찾아가라 하셨을 때에 주님께 질문을 한다고요.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다 아시잖아요. 근데 그 사람을 찾아가라고 하시는 건가요? 이렇게 반문을 했습니다. 조금 뒤에 보겠지만 베드로는 아예 주님께서 너 고넬료 찾아가라 하니까 못 갑니다. 이러고서 아예 그냥 버티는 걸 세 번이나 했단 말이죠. 근데 고넬료는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주님께서 나에게 어떤 인도함을 주셨을 때, 응답을 주셨을 때, 그게 내가 갖고 있던 기대치 미치지 못하거나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행동을 하는가. 저도 예전에 이 대학생 때 진로에 대한 결정을 하기 위해서 공부를 더 많이 해야 될까 아니면 목회를 해야 될까, 내 마음에는 목회자가 되는 게 더 좋을 것 같은데 주변에서는 공부를 더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할 때 어떤 게 주님의 뜻이 맞나 그래서 막 기도를 했는데 일종의 응답을 받았어요. 응답을 받은 게 아 공부는 많이 안 해도 된다, 목회자가 되라 이런 응답을 받았는데 한번 응답받았으면 그냥 순종하는 마음으로 딱 하면 좋은데 그게 아니라 주님 다시 한번 확인을 좀 해보겠습니다. 이게 맞는지 아닌지 아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이러면서 또 다른 방식으로 또 확인을 하고 또 확인을 하고 근데 고넬료는 그렇게 안 합니다. 그렇게 안 해요. 그래서 무언가 주님이 응답하시면 선물을 주시면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 맞습니다. 이게 주님이 나에게 주신 가장 좋은 선물입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쫙 따라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아이고, 주님이 저를 아직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요. 제가 얼마나 괜찮은 놈인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모르시는 것 같은데요. 이러면서 자꾸 주님 앞에서 이 꼬투리를 다는, 자꾸만 이렇게 무언가를 붙이는,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고넬료는 그래서 굉장히 아름답게 순종한 거예요. 두 번째로, 고넬료가 순종한 모습을 놓고 보면, 즉각 순종을 합니다. 이것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고넬료에게 베드로를 찾아오라 하시면서 시간에 대해서 말씀을 안 하셨어요. 내일까지, 모레까지, 3일 이내에, 일주일 이내에 이런 기간을 안 부지셨어요. 그냥 데리고 오라고만 하신 거예요. 그러면 고넬료는 어떻게 했는가? 여러분, 이 본문에 보시면 3절에 제 9시쯤 되었다고 되어 있죠. 9시는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오후 3시입니다. 오후 3시인데 지금 고넬료는 가이사랴에 있고요. 베드로는 요바에 있단 말이에요. 이때 고넬료가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베드로를 데리고 오라고 보냅니다. 자, 오후 3시에 출발하면, 오후 3시에 출발하면 그날 가서 베드로를 데리고 올 수 있냐? 못 데리고 옵니다. 지금 이 고넬료가 있는 가이사랴에서 요바까지는 거리가 약 한 50km가 넘거든요. 근데 오후 3시 출발을 해가지고 오후 3시 환상을 봤는데 이때부터 사람들 준비시켜가지고서 보내가지고 어떻게 그날 저녁에 도착을 하겠어요? 요즘과는 다르다고요. 해가 지면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차피 지금 출발해도 어차피 중간에 길바닥에 사룻밤을 자야 돼요. 뭐 때문에 종들을 그렇게 험한 일을 시킵니까? 그냥 내일 아침에 일찍 가도 된단 말이죠. 내일 아침에 출발하면 내일 저녁 때쯤 도착을 하겠죠. 근데 고넬료 그렇게 안 합니다. 이날 당장 출발을 합니다. 아마 길을 가다가 하인들이 불평을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왜 우리를 길바닥에서 노숙하게 만드는가 이랬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래도 당장 출발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 하인들은 어떻게 되냐면 다음날 정오쯤 됐을 때에 베드로를 만납니다. 그러니까 고넬료는 순종을 할 때에 즉각 순종을 하는 거예요. 즉각. 이게 베드로나 다른 사람이 이렇게 안 했습니다. 여러분 뒤에 나오는 베드로를 보시면 성령님께서 저 사람들을 따라가라. 고넬료가 보낸 사람을 만났어요. 그렇게 성령님께서 따라가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베드로는 어떻게 하냐면 따라가는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을 집으로 불러들여요. 그러고 나서 그날 하루를 잡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사람을 만난 게 12시예요. 그날 얼마든지 출발할 수 있어요. 그래도 안 가요. 안 가고서는 사람들을 불러들여서 잠을 자고 그리고 다음날 출발했는데 몇 시에 출발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렇게 날짜 계산을 하면 원래 걸음을 걸으면 그날 당일날 얼마든지 갈 수 있거든요. 그 당일날 도착을 못해요. 베드로는 그 다음날 도착을 해요. 그 다음날 언제 도착하냐면 오후 3시에 도착을 해요. 이게 한나절이면 갈 수 있는 거리를 베드로는 거의 이틀 걸려서 간 거예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안 가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문기적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고넬료가 순종했던 모습을 놓고 보면 굉장히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아름다운 순종이에요. 교회에서도 제가 이렇게 성도들이랑 이야기를 하다 보면 즉각 순종하는 사람 또 즉각 순종하지 않는 사람 이렇게 있습니다. 즉각 순종하지 않을 때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그런데 하기 싫어서 그렇기도 하고 천성이 원래 게을러서 그렇기도 하고 기타 등등. 근데 이렇게 답답할 때가 있거든요. 예전에도 한번 우리 교회에 있는 형제 한 명 그러다가 진로에 대한 상담을 하다가 이야기를 하다가 원서를 좀 써봐라 그랬더니 자기 적성이 안 맞아서 생각을 좀 해보고 기도해보고 쓰겠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겠습니까? 생각하지 마라. 당장 갖고 와서 내 앞에서 써라. 그래가지고 써서 지금 그 일을 하고 살죠. 애를 둘이나 낳고 삽니다 지금. 이게 순종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사람은 자기 마음에 흡족하지 않으면 자꾸만 뭉기적 뒤로 돌아 가려고 합니다. 근데 고넬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즉각 순종합니다. 세 번째로 고넬료는 이 순종하는 모습을 놓고 보시면 자신의 신분이나 권력을 사용하는 그런 모습으로 순종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게 익숙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가령 일제시대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일제시대에 일본 사람들 중에 아주 신분이 높은 사람이 우리나라 사람 아주 하층민을 하나 데리고 와야 돼.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뭐 굳이 이렇게 종들을 보냅니까?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그냥 가서 사람 하나 연락 넣어서 그 베드로가 살고 있는 저 요바 지역의 백부장을 찾아가거나 천부장을 찾아가서 그 녀석 하나 묶어 보내라 이러면은 당장 데리고 옵니다. 제가 종교학과를 다닐 때에 참 슬픈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나라의 토속 귀신, 토속 신앙 이런 거를 가장 많이 연구했던 사람이 누구냐? 일본 사람입니다. 무야마라 지존이라고 하는 일본 종교학자인데 그 사람 어떻게 했느냐? 간단해요. 어디에서 뭔가 좋은 뭔가 자료가 있다 그러면 딱 일본 순경을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총을 들고 가서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총 딱 대고 비켜 그래서 꺼내와 그리고서는 다 들고 가는 거예요. 그냥 뭐 복잡하지 않아요. 권력을 갖고 있으니까. 근데 이 고넬료는 순종할 때 어떻게 하냐면 자기가 마치 백부장이 아닌 것처럼 자기가 마치 권력을 갖고 있지 않은 것처럼 그러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신분을 혹은 그것을 어떤 위세를 부리거나 혹은 자기의 편리를 도모하거나 이런 모습으로 순종하는 게 아니었어요. 마지막 네 번째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한 것이었는데 사람들을 보냈습니다. 사람들을 보냈는데 고넬료가 누구를 보냈냐면 7절을 보세요. 7절 중간에 보시면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 집에 있던 하인 두 명과 그리고 부하, 그러니까 부하라는 건 군인이죠. 군인들 중에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렀다.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를 부르는데 몇 사람이나 보낸 거냐면 세 사람을 보낸 거예요. 나중에 보면 베드로 앞에 가서는 사람이 둘만 남아있거든요. 한 사람은 중간에 돌아왔는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사람 구성을 보면 소식을 전하는 사람 둘과 그 둘을 지켜줄 수 있는 군인 한 사람을 붙여서 보냅니다.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아무것도 아니지만 누군가가 저를 초청을 하거나 아니면 설교해달라고 부탁을 하거나 그럴 때에 최대치로 많이 와서 부탁을 한 경우가 몇 사람이나 있었을까? 몇 사람이 와서 목사님 이번에 말씀 사경에 말씀 증거해 주시기 원합니다. 이렇게 부탁한 적이 있을까? 대부분은 어떻게 부탁을 할까요? 전화로. 혹은 요즘은 세상이 좋아져서 카톡으로. 근데 이게 베드로는 어떻게 했냐면 이 고넬료는 어떻게 했냐면 그까지 베드로 하나를 부르는데 세 사람이나 불렀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생각을 해봤다고요. 말씀 증거하러 와달라고 부탁하면서 세 사람이 저를 찾아와서 이번에 와서 설교를 해달라 부탁한 적이 있었는가? 없습니다. 제가 베드로만 못해서 그렇기는 하겠지만 없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솔직히 이야기하면 저도 누군가에게 뭔가 부탁하기 위해서 저 혼자 간 적은 있지만 세 사람이 같이 가서 이걸 좀 해달라 부탁해 본 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고넬료가 베드로를 대할 때 어떻게 대한 거냐면 베드로가 갖고 있었던 사회적인 신분이나 지위 거기에 걸맞게 행동한 게 아닙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고넬료는 베드로를 주님 대하듯이 대하면서 순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고넬료가 순종하면서 보였던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참 모든 부분들을 놓고 보면 고넬료가 정말 아름다운 모습으로 주님 말씀에 순종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거들먹거리거나 자기 힘을 사용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고 상대방이 하찮아 보여도 그 사람을 주님 대하듯이 대하면서 시간 끌거나 문기적거리지 않고 내 마음에 드느냐 들지 않느냐와 상관없이 주님 말씀이시니까 그대로 받들어서 즉각 순종하는 그게 고넬료가 했던 모습입니다. 결국 주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대로 맡겨주신 그 일을 할 수 있는 모든 힘을 다해서 온전히 순종하는 아름다운 제자의 모습을 보여준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런 고넬료의 모습을 잘 보고 배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이 기독신문을 보다 보니까 부목사님을 뽑는다는 광고가 하나 있어서 저희 동기 목사님이 뽑더라고요. 그래서 그 동기 목사님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다른 분이 좀 지원할 사람이 있어서 어떤 종류의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 부목사님을 원하십니까? 제가 물어봤어요. 그래서 공부 잘하는 사람을 원하십니까? 일 잘하는 사람을 원하십니까? 그럼 뭐라고 했을까요? 둘 다 잘하면 좋지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물어봤어요. 일하는 데 있어서 시키지 않아도 일을 빠릿빠릿하게 잘해야 됩니까? 아니면 시킨 일을 꼼꼼하게 그 정도면 잘하면 됐다 이런 정도 하면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시킨 일을 참 마음에 들게 잘 성실하게 하는 거 그건 뭐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평균치 아니냐 그 중간치다. 기왕이면 시키지 않아도 잘 할 수 있는 사람이면 좋겠는데 요즘 세상에는 눈 짓고 찾아봐도 중간치를 찾아보기가 어렵다. 그러면서 결국 결론은 중간치만 돼도 좋겠다 이러시더라고요. 저는 속으로는 내가 보기엔 그 말씀하시는 중간치가 최상급인 것 같은데 최상급인 것 같은데 여러분 우리가 주님 말씀에 순종할 때 어떻게 순종하는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가끔씩 농담처럼 이야기하지만 예배당에 휴지가 두 개가 떨어져 있어서 그 두 개 떨어져 있는 것 중에 앞에 있는 휴지를 가리키면서 은혁아 저 휴지를 주어라. 그랬더니 은혁이가 그것만 달랑 죽고 뒤에 있는 휴지는 안 죽는. 우리가 혹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주님 제가 하겠습니다. 주님 제가 감당하겠습니다. 아, 저 내일 말고요. 내일은 시간이 없어서 오늘 하겠습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기쁜 마음으로 순종하는 그런 우리들이 다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닮고 고넬료를 닮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오늘 아침에 주께서 사랑하시는 그리고 우리가 다 좋아하는 고넬료가 어떻게 주님 말씀에 순종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주님, 고넬료의 모습을 보며 우리 자신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우리는 과연 고넬료를 닮은 사람들인지 혹은 그저 기고만장한 교만한 마음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셔도 뒤로 미루기만 하는 사람들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다 주님을 닮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아름다운 순종하는 제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때때로 우리의 천성이 악하고 게을러서 혹은 우리 마음이 어리석어서 주저하고 멈칫거리를 할 때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생각하며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케 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나에게 가장 큰 복이며 유익임을 기억하도록 우리를 깨우쳐 주옵소서. 이 아침에 기도할 때에 주께서 성도들의 간구를 들으시고 가장 좋은 곳으로 채우시기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여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